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 아테네를 떠나서 로마 제국의 또 다른 도시 고린도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죠.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울은 아테네에서 문화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이 보았던 것은 도시에 가득한 신전과 우상들이었고요. 아테네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당시의 철학 사조들이 머릿속에 가득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과 변론을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테네에서의 사역은 바울에게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이 도무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 인간의 이성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람의 죄를 말하고 심판을 말하고 또 구원에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사람의 한계를 말하는데 아테네 사람들은 금욕의 노력을 하면 쾌락의 경지 아타락시아에 이룰 수 있고 인간의 이성을 잘 훈련하면 어떤 것에도 평정을 잃지 않는 아파데이아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중학교 도덕 시간에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거 배우던 아주 괴로운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공간을 도무지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어떤 이는 비웃으면서 냉담하게 거절하고 또 어떤 이는 많은 신 중 하나로 치부하여서 무시하고 어떤 이들은 복음에 대한 반응을 유보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주 없던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곳처럼 교회가 세워지는 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테네에서 교만과 완고함의 끝판왕격의 사람들을 만난 후에 어쩌면 바울에게 많은 답답함과 실패감이 있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이랬던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고린도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이 활발한 경제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산업이 발전하고 또 산업이 발전하는 만큼 향락을 위한 문화도 발달하게 마련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사람이 되다라는 말은 성적으로 방탕해지다라는 의미로 통용됐다고 하죠.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외국 사람이 한국에서 살다가 식당에서 밥을 시킬 때 빨리빨리 주세요. 서두르거나 또 뜨거운 국을 먹으면서 아 시원하다 이러면 뭐라 그럽니까? 야 한국 사람 다 됐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을 보면 꼭 고린도 사람 같다. 이렇게 볼 정도의 그런 문화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도 신전은 많았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신녀와 음란한 제사 의식이 빈번히 있었습니다. 신전과 성적 타락. 여러분 참 어울리지 않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한 대에 어우러져 있을 수 있는지 이렇게 고린도는 영적 타락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타락과 탐욕이 가득한 고린도 지역이지만 그래도 회당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고 하나를 얘기하면 둘을 알고 둘을 얘기하면 셋을 알 가능성이 아무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좀 기대해 봄직합니다. 아테네와는 좀 달라야죠. 하지만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 역시 구원자 예수를 거절합니다. 또 복음을 전한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렇게 큰 소망을 보지 못했고 고린도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식이 많아 아무리 탐구하고 사유해도 정작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아테네 사람들처럼 고린도 사람들은 경제적 풍요가 넘쳤을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 허망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땅에 머무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하면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테네에서도 그랬듯 고린도에서도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고린도에서 볼 수 있을까? 기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바울이라도 얼마든지 무기력하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주저앉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던 자리에도 복음의 감격이 있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놀랍도록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소망이 없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 복음을 위해 힘있게 일어서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되었을까?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리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것, 구원의 역사를 위해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첫째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다시 복음을 위해 힘있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소망 없는 고린도 지역에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사역의 분위기를 바꾸십니다. 사역을 역전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작업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테네에서 어려운 경험을 갖고 있는 바울의 마음가짐을 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봐야 하는데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고린도 사람들에게 다가가는지 고린도전서 말씀 2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처럼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의 가운데 거할 때 자기의 연약함을 느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심히 떨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합니다. 그것이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설득력 있는 말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이 나름대로 애썼던 지혜의 말이 잘 전달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를 붙들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내 말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결국에 고린도 이 영적으로 암울한 땅에도 소망 없는 자리에도 전도의 선한 열매를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어떤 열매인가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본문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아멘. 회당 가까이에 살았던 디도 유스도가 바울의 설교에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제공합니다.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어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결단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사역을 보면 그의 말씀을 놀랍게 여기고 그래서 바울을 쫓았다 따라다녔다 이런 말들은 많습니다. 이전에 빌립보 간수의 가정 몇 사람이 침례를 받은 적이 있지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명확한 믿음의 행동이 나타났던 일은 이 정도의 일은 이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이것은 고린도 땅에 나타난 역사입니다. 소망이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영적 분위기의 땅에서 하나님은 놀랍고 귀한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바울의 마음을 바꾸셔서요. 십자가를 붙들게 하셨어요. 성령을 의지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고린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본문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아, 고린도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이 컸니? 아테네에서도 힘들었고 고린도에서도 힘들지. 두려워 말고 너 선포하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는 나의 보호 아래 있을 거야. 사람들은 고린도에 소망이 없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단다.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을 전하고 그 마음을 알게 되었던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에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를 보면서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와 찬양이 있었을까요? 복음의 역사가 막히는 일로 무력감이 있던, 무기력했던 바울에게 고린도에 와서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리기까지 했던 바울이 성령의 일하심을 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할 자리라면 어떤 사람에게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할 때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것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는 내 백성이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하시면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하실 것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리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것,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다시 붙들어야 될 두 번째, 둘째는 약속이 성취되도록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복음을 위해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 지역에 나의 백성이 많다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라고 하면 늘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붙었던 단어인데 이제는 이 백성 안에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약속이 뭔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야. 그래서 너는 고린도 지역 이방인 가운데 내 백성을 많이 만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12절과 13절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아멘. 말씀에 나오는 갈리오는 고린도가 속해 있는 아가야 지역의 신임 총독입니다. 갈리오는 관용론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유명한 세네카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보람도 있었지만 계속되는 고난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너무 싫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이 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면서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갈리오 총독에게 바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게 되죠. 이때 갈리오가 어떻게 합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아멘. 핍박을 당하고 끌려왔던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려고 입을 열어 말하려고 할 때 갈리오 총독이 막아서면서 나섭니다. 갈리오는 유대인들의 문제 제기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결론을 지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버립니다. 여러분, 이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렇습니까?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문제에 나서지 않겠다고 하고 또 유대인들의 고발은 법률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던 것은 단순히 이번 한 번의 위기 모면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리오의 이 선언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공식적으로 불법이 아니라는 그러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이 순간은 복음의 장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고 전도가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의 유대인들은 앞으로도 이 문제를 놓고 로마의 권력에 기대서 바울을 처벌할 길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보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바울을 보호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방 나라 지도자의 권력을 활용하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지혜와 방법으로 바울을 향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재미있는 것은 갈리오의 형 세네카가 썼던 책이 후대의 종교개혁가 칼빈과 에라스무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세네카의 관용론에서 로마 제국의 이방인들에게도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책이 종교개혁의 화두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갈리오도 그렇고 형 세네카도 그렇고 두 형제는 모두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일에 큰 도움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활용하신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들은 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약속대로 아들 예수님을 우리 삶의 한복판에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바울에게 하신 그 약속 그대로 우리도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확신을 줍니다. 현대어로 번역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히게 하여 파종할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며 내가 의도한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아멘. 하늘로부터 내린 비와 눈이 땅을 적시고 싹을 나게 하고 열매를 내듯이 하늘의 하나님의 그 약속은 헛되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다시 어떻습니까? 일어날 동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소망이 없는 자리에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거예요. 우리가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블레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은 VIP를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달라지지 않는 가족들,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난 가족들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무력감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실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리스트에 적은 VIP 한 사람 한 사람, 또 믿지 않는 나의 배우자, 자녀, 또 명절 때 얼굴을 마주하거나 또 연락을 하게 될 부모님들, 형제들, 친지들의 구원을 위해, 또 우리의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하고 섬기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기대대로 잘 되지 않고 우리의 소망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막힘없이 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잡고 성령을 의지할 때, 또한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게 될 때, 바울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실망한 그 자리에서 다시 힘있게 일어나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 상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성령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